날씨 선한 가을날입니다. 따뜻한 커피가 많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더불어 괜히 이것저것 잡생각도 많아지는 계절이지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가고 있는 걸까? 사색의 계절. 웰컴 투 오텀.
9월을 닫는 날,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을 보내고 10월을 맞이하는 기분 어떠세요? 떠나가는 9월 많이 아쉬우신가요? 아무리 아쉬워도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그 어떤 힘도 쓸 수가 없다는 거, 그게 인간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별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겠죠.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9월과 10월이 바톤 터치하는 주예요.
그러네요. 터치해주네요. 9월엔 추석 연휴가 좀 있어서 그랬는지 유난히 더 빨리 지나간 느낌 있죠. 확 지나갔어. 너무 후루룩.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걸 느끼면 이제 네. 그때는 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많이 먹었나 봐요 이제. 그 시간을 느끼는 나이에 이제 뼛속까지 느껴져요.
얼굴은 예. 10대신데.
아우 아닙니다. 10대여서 네. 늘 10대씩 맞아요 저희 엄마한테.
저는 지난 주말에 네네. 대학 동창들을 만났어요. 정말 한 20년 만에? 네. 어떤 친구들은 그 이상 오랜 시간의 네네. 공백이 있기도 했고.
네. 야, 어때요? 많이 늙었던가요?
못 알아보죠 이제는.
그러니까 친구들은 오히려 우리 명로진 선배님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야, 넌 진짜 야 젊다 막 이러면서.
아니 그분들에 비해서 아니 걔들 만났는데.
네, 걔들에 비해.
제가 말을 못 놓겠는 거예요. 그죠? 형들 같아가지고.
그 완전 한참 형처럼 느껴지죠.
아니 뭐 저도 예. 오래 썼습니다만은.
국산치군 예. 예 그래도 깔끔해요.
뭐 그게 아니라 그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한 친구가 그런 말 하더군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중요한 게 재테크가 아니라 우테크라고.
우테크?
벗 우자를 써서.
예, 맞아. 우테크.
그 말에 공감은 백배하고 네.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그거 꼭 기억하겠습니다. 우테크. 네.
괜히 또 이 방송 듣겠다고 그랬는데.
네.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럼 친구들 이상한 소리 한 거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네.
굉장히 네. 원숙하게 다들 잘 살고 있더군요.
그렇군요.
자, 고전읽기. 9월에도 10월에도 늘 한결같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50원의 유료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BS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와 주세요.
일단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실 문자와 반디 사연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사연 주제는 우리 집안 돌연변이. 우리 집안 식구들 아무도 안 그런데 얘만 그래.
맞아, 맞아.
이런 사람이 한두 명씩 있죠.
네. 네.
그런 사연 주세요.
맞습니다. 도대체 얘 누구 닮아서 이러지? 싶은 우리 집안 돌연변이 누구인지 어떤 점이 엉뚱한지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선배님도 그러신가? 돌연변이신가?
돌연변이 뭐 제가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저는 완전 돌연변이.
그래요?
예. 티가 많이 난다니.
그럼 지금 돌연변이 방송인가요? 지금
예,
우리?
네, 우리 돌연변이 1+1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돌연변이 여러분, 쓸쓸해하지 마시고요. 여기 저희들이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지난 9월에 우리가 꿈이라는 주제로 엮은 고전들을 함께 읽어봤잖아. 이번 10월에는
네.
내일부터 10월이에요. 새로운 주제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네, 10월의 주제는요. 사색의 계절, 깊어가는 가을에 어울리는 주제예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장발장이 외쳤던 대사예요. Who am I? 다소
Who am I?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노래였어요? 네. 예. 아주 그냥 예, 듣기 싫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다소 어렵게 다가오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 왜 때리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그러나 네. 해답을 내기는 어려웠을 그런 주제로 다 함께 책 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들 함께 읽는지 소개 좀 해 주세요.
먼저 이번 주에는 러시아 문학의 거장 도스토옙스키의 가라마조프카의 형제들로 출발을 합니다. 네. 인간의 본질, 신의 존재, 사랑 이런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근대 문학 염상섭의 3대를 거쳐서
3대.
그다음에는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찍고 중국 고전 한비자의 한비자로 10월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10월에도 이게 뭐 무게 있는 고전들이 쫙 준비되어 있는데 제목은 많이 들어본 책들이 있네요. 제목만요.
네, 10월에 네, 또 제목만. 재밌게 우리 읽어보죠. 네. 일단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이번 주의 고전 누구나 제목은 알지만 제목만 읽고 내용은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소설.
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과연 어느 나라에 사는 형제들의 얘기일까요?
네, 조금 전에 10월에 고전 브리핑할 때 잘 들으신 분은요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그 스키가 많이 들어가요. 네. 예, 이노모스키 뭐 이런 게 저노모스키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보기 드릴게요. 1번 미국, 2번 러시아.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 돌연변이 사연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저 유명한 소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책장을 펼칠 텐데요. 먼저 배경 지식을 좀 쌓고 가죠. 네.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가난한 군의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아버지는요 신경질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돈의 욕심이 아주 많으셨다고 해요. 네. 그런 아버지가 아들이 작가가 되겠다고 하는데 찬성을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셨겠죠. 결국 도스토옙스키는 1838년 아버지가 원하던 육군 공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그건 바로 아버지의 비명횡사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죠. 하지만 이 아버지의 성격과 특징을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등장인물인 퓨도르 까라마조프 아버지거든요.
네.
이 형제들의 아버지 이 캐릭터로 만들어냈습니다. 친부살인이라는 소재는 시베리아 옴스크 감옥에서 만난 어느 퇴역 육군 소위의 실화에서 얻었다고 해요. 그 청년은 12년 후에 아버지를 죽였다는 누명을 벗었는데 네. 이 경험 역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이야기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작품 속 조시마 장로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네. 이 작가가 한 수도원에서 만난 장로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죽음으로 상심한 도스토옙스키를 위해서 아내가 수도원으로 남편을 보냈는데 거기서 만난 짧은 만남에서 조시마 장로를 창조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도스토옙스키는 원래는 이 책을 네. 이 작품을 2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책 맨 앞에 작가로부터의 글이라는 것을 보면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셋째 아들인 알렉세이라고 말하면서 내용 역시 2부로 계획했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미완성으로 끝나고 맙니다.
13년 전 1860년대 중반의 아버지 살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네.
알렉세이의 젊은 시절 까라마조프 가문의 비극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알렉세이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은요, 1부 이후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 1부 집필을 마친 얼마 후에 도스토옙스키가 폐동맥 파열로 사망을 했거든요. 아이고. 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군중이 몰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879년부터 죽기 바로 전해인 1880년까지
네.
만 2년여에 걸쳐서 러시아 통보라는 신문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연재했습니다. 그리고 1891년에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엄청나요. 이게 완역본이
그러네, 오늘 엄청나요.
3권짜리인데 네. 한 700페이지짜리 3권짜리인데
와.
이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죄와 벌,
맞아,
뭐 백치, 악령 역시 우리가 이제 제목만 들어봤던
네. 제목은 다 알아요.
그중에서도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최고의 역작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꿈의 해석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그 프로이트도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내가 읽은 소설 중에 가장 위대한 소설이다. 이런 평을 했고 수많은 문학과 비평가들이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도스토옙스키의 초기 작품은 사실주의 경향이 강하면서도 신비적이고 환상적인 색채가 짙었습니다.
네.
하지만 1849년 반정부 비밀조직 페트라셰프스키 서클에서 정치적 범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요. 다행히 사형 직전에 황제의 특사로 징역형으로 감형됐고 이후 시베리아 감옥에서 4년을 보내게 됩니다.
네. 우와. 이 양반의 인생이 정말 드라마네요.
정말 드라마네요.
바로 진짜. 이것이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세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는데
네.
사실주의의 토대 위에 인간의 내면과 영혼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더해졌다. 이런 평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실주의 문학에다가 깊이를 더해서 인간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그런 작품을 쓰고 싶었던 그런 건가 봐요.
그런 건데 네.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면서도요.
네.
아, 어떨 때 보면은 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 지금까지 저는 책 읽은 것 중에 다 네. 정상인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다 독특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도스토옙스키 예, 이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은 가만히 있다 갑자기 그 소리를 지른다거나 미친 척 한다거나
네.
분위기를 확 깬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좋아했고
네.
후대 비평가들은 영혼의 리얼리즘이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정말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이 살아있다면 아무리 작가지만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하고 놀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첫 번째 고전으로 이 책을 선정한 이유도 거기 있는데
네.
과연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게 무엇이었을까요? 도스토옙스키의 말년에 그가 했던 연설이 있는데요. 이 연설 속에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선배님이 도스토옙스키처럼 좀 연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레디 액션.
러시아가 부에서 서양에 뒤처진다면 그로 인해 러시아가 물질주의에 한눈 팔지 않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전 인류를 일치 단결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인류를 일치 단결시키는 사명. 전 인류를 묶는 형제애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아유. 참 아름다운 생각인 것 같기도 한데.
아름다운 생각인데 요 도스토옙스키의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도스토옙스키가 도박광이었어요. 도박광.
아, 그래요?
그래서 말년에 엄청 그 식구들한테 편지를 써서 돈 붙여달라고.
노름쟁이였군요. 쉽게 말해서.
그런 면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낭독에 함께해 주실 성우 이민규 씨와 천지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네, 보고 싶었어요.
아, 저도요. 어찌나 보고 싶었는지.
네. 어머나.
참. 네,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훈훈하게 넘어가요.
그 사람이 훈훈한 맛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런 걸로. 보고 싶은 걸로.
그래 보고 싶었어요.
자, 이제 가도록 하죠.
네. 평생 방탕하게 살아온 호색한 표드르 까라마조프에게 두 아내가 낳아준 드미트리, 이반, 알렉세이 삼형제가 찾아옵니다. 드미트리는 아버지와 재산 문제를 단판 지으러 왔다가 아버지가 점찍어둔 여자에게 반하면서 일이 조금은 복잡하게 됐어요.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박식한 둘째 아들 이반 그리고 신실하고 어진 청년으로 수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셋째 아들 알렉세이. 그럼 드미트리와 재산 문제를 단판 짓기 위해 이 가족은 이 마을에 존경받는 조시마 장로를 찾아옵니다. 과연 해결이 잘 됐을까요?
장모님, 이반은 제 핏줄이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드미트리도 제 아들이긴 하지만 믿을 수 없는 놈입니다. 저와 재산 싸움을 벌인 것도 드미트리입니다.
아들에게 그런 가시돋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 이 노인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속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추태를 부리는 것입니다.
모두 나만 비난합니다. 여기 있는 미우소프 씨도 마찬가지고 모두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자식 돈까지 가로챘다고 욕하지만 재판소에 가보면은 드미트리가 쓴 영수증과 편지가 다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드미트리가 돈을 얼마나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드미트리는 오히려 나한테 빚이 있습니다. 수천 루블이나 됩니다. 이 녀석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온 마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곳에서는 양갓집 처녀를 유혹하느라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그 처녀와 약혼까지 하고도 지금은 그루시엔카라는 천한 여자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느라 돈을 물수도 쓰고 있지요.
그만하세요. 그런 소리는 나 없을 때 하세요. 그 여자는 철한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비한테 대드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는 퇴역한 대위를 때리고 수염을 잡아 끌고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몹쓸 놈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모두 아버지가 시켜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대위는 아버지의 사주를 받고 못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그루센카를 찾아가서 대가를 지불할 테니 내가 계속해서 재산 문제로 시끄럽게 굴면 소송을 걸어서 나를 감옥에 쳐넣으라고 부추겼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그 여자를 쫓아다닌다고 비난하지만 그 여자에게 나를 유혹하려고 충동질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건 그 여자에게 직접 들은 것이니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아버지는 내가 진짜로 그 여자와 사귀자 질투가 나서 나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투미투리! 만약 네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당장 결투를 신청했을 거다. 무기는 권총, 거리는 네 걸음,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서 말이야.
아버지를 저런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신성한 대지를 더럽히게 할 순 없습니다.
그 순간 조시마 장로가 벌떡 일어섰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알료사가 장로를 부축하려 했으나 장로는 어느새 드미트리 앞으로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드미트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리둥절해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아랫들!
그러고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가족 모임은 엉망이 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돌아갔다. 알료사는 장로를 부축하여 침실로 모셨다.
알렉세이, 이제 됐으니 가거라.
제발 저를 여기 남아있게 해주세요.
아니다.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하느님의 부름을 받으면 너도 곧 이 수도원을 떠나라. 알렉세이, 너는 네 가족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다. 거기엔 평화라는 것이 없으니 네가 집으로 돌아가서 위대한 고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주마. 너는 오랫동안 방황해야 할 운명이다. 그리고 결혼도 해야겠지.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네 가족에게 보내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내게 하는 유언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네 형들 곁을 지켜라.
알렉세이는 수도원에 남고 싶었지만 장로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네,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요, 볼쇼이 합창단이 부르는 러시아 미녀 검은 눈동자였습니다.
네, 반디 게시판에 네네. 조유니어 씨가 러시아 소설은 등장인물 이름이 엄청 길어서 10대 네. 때 읽다가 책 집어던졌다가 다시 읽었던 기억이 있다고.
그래도 그때 집어던지고 다시 읽으셨지. 전 집어던지고 수십 년 지나서 다시 읽잖아요. 네, 그리고 최주희님이 우리 집 둘째는 하루에도 몇 번 삐집니다. 우리가 사남매인데 둘째가 그러니 동생들은 눈치 보고 언니인 저도 눈치 보며 살고 있네요. 화산 같은 성격이에요. 하셨습니다.
활화산을 휴화산으로 만드세요. 김선미님, 우리 집 돌연변이 바로 우리 큰딸. 엄마도 아빠도 미련 곰탱이라 할 정도로 말도 없고 행동도 느린데 우리 딸은 오지랖 넓고 5살인데 말도 어찌나 잘하지.
아이고 아이고.
5살인데 오지랖 넓은 거예요.
5살인데 오지랖이 넓어.
친정 엄마 왈, 네 딸은 누구 닮았나? 우찌 저런 게 나왔노? 합니다.
아, 네. 저도 뭐 돌연변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니까. 5살에 오지랖 넓으면 어떻게 된 건가요?
5살이 오지랖 넓으면
이 유치원 저 유치원 다니는 건가?
푹 짤 텐데 밤에. 밤에 아마 푹 짤 거예요.
김외수님. 우리 집 돌연변이는 고2 둘째 아들입니다. 저와 남편은 조용한데 애가 누굴 닮아서 저렇게 사고만 쳐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주워온 자식도 아니고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돌연변이가 확실해요.
그러네. 둘째 아들 고2면 한참 사고칠 나이 아닌가요? 화이팅 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천성경님께서 우리 집안의 돌연변이는 바로 제 아들입니다. 남편의 키가 170이고 제 키가 161인데 우리 아들의 키는 190입니다. 와우. 어려서부터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더니 현재 19살인데 더는 키가 크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190cm. 하셨습니다.
어휴, 대단하네요.
부럽네요. 네, 190.
좋습니다.
자, 이 집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큰아들 드미트리하고 아버지 표드르 사이에는 돈 문제가 좀 얽혀 있었나 봐요. 두 분이 너무 연기를 리얼하게 해주셔서 어우, 예.
마치 우리가 빨려들었어. 돈 문제 있는 듯한.
그러니까 내가 지갑 열 뻔했잖아. 내 돈으로 메꿔줄 뻔했잖아요.
자, 이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죠.
네네.
표도르 까라마조프.
네.
아버지죠. 아버지. 제가 연기한 이 표도르의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드미트리입니다.
드미트리.
드미트리 앞으로 유산을 남기고 죽었는데, 표도르, 이제 드미트리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더니 자기한테 유산 남긴 걸 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인 표도르는 유산 남긴 것보다 네가 그동안 쓴 돈이 더 많아. 이런 입장이고. 드미트리는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유산 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뭐 이런 달라고. 입장이죠.
그렇군요. 참. 아니 그리고 아들의 유산을 어떻게든 탈취하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여자를 붙여줬나 봐요. 여기 내용 보면.
알고 보면 말이죠. 이게 네. 좀 복잡해요. 이 그루시엔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네.
이 그루시엔카라는 여자를 아버지가 드미트리가 좋아해요. 푹 빠져요. 푹 만나자마자. 그런데 드미트리한테는 약혼자가 있어요. 정원을 그럼... 약속한 아주 정숙한 소녀가 있어요.
오지랖이 넓었구나.
그런데 네, 거기다 또 문제 뭐냐면 네네. 이 아버지인 표도르가 네. 이 그루시엔카를 또 좋아해. 아주 번역한 게 복잡해.
뭐 하는 거야 지금. 골치 아프게. 아우 진짜 내 인생도 험난해 죽겠는데 진짜. 아니 이 가족들이 조심한 장로 앞에서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조심한 장로가 갑자기 드미트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조심한 장로 왜 그러신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말이죠.
네.
이게 도스토옙스키 소설 중에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아까 그 임규 씨가 우리 조심한 장로 엄청 연기 잘해주셨거든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네.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영화로 만들어서 더빙을 했으면 이민규 씨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조심한 장로.
네.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이 조심한 장로가 갑자기 무릎을 탁 꿇는단 말이에요.
느닷없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엎드려서 예. 절을 네. 하는데 요게 일종의 암시입니다. 이 소설의 중반 이후에 드미트리가 고난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고난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미리 표현을 한 거죠.
그렇군요. 조시마 장로는 그걸 다 봤다는 거네요, 그러면?
조시마 장로는 이 소설 속에서 어떤 영감을 가진 그런 분으로 등장을 해요. 굉장히 존경받고, 네. 뭐 그분 한 말씀 한마디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렇게 알아서 또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놔도 안 앞둔 얼마 앞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감이구나.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존경을 표하는데
네네.
이때 조시마 장로가 그런 어떤 미래를 보고 드미트리한테 그런 절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조시마 장로는 알렉세이에게 내가 죽으면 왜 가족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너무 자세한 걸 알려드리면 말이죠.
재미없어지나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면 저도 참 귀찮아요. 짜증나요.
제가 그러니까, 질문이 그러니까, 좀 해봐요. 예.
다만 그 책 속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책 속에는 실제로 발행된 가라마조프가 형제들의 표지를 보면
네.
성경 요한복음서에 구절이 하나 써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 어떻게 보면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희생 이런 거 의미하나 봐요.
약간 그런 걸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치,
우리가
희생. 네.
어쨌든 조시마 장로 앞에서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한 드미트리에게는 카테리나라는 약혼녀가 있었는데요.
네.
카테리나의 아버지가 나와요. 여기 대령이 나오는데
네네.
이 양반이 또 군에서 어떤 복잡한 그 횡령 사건에 얽매였어요. 나라에서 준 돈을 이 카테리나의 아빠가 미리 좀 썼어.
아이고.
그래서 드미트리가 그 돈을 갚아줘야 돼요.
네,
갚아줬어요.
네네.
줘서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카테리나가 드미트리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카테리나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네.
드미트리와 약혼을 했는데 드미트리는 또 카테리나를 안 좋아해요.
아니 이렇게 괜찮은 여자일 것 같은데
굉장히 미녀예요.
그러니까 이쁠
소문난 미인이고 마음씨도 착하고
나처럼 죄송해요. 집중하시는데 제가 너무 맥을 끊었네요.
집중이 안 되네요 갑자기.
네네. 네. 네.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네. 네.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많이 트라우마?
카테리나와 드미트리가 약혼을 하는데
네.
말이죠.
네네. 네.
카테리나가 네. 다시 드미트리한테 그 돈을 갚아요.
네.
갚은데 드미트리는 그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릴센카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카테리나의 돈을 받은 돈을 다시
줘야죠.
주고 싶어 하는데 어차피 이게 상황이 복잡하게 엉켜요. 엉켜서 드미트리는 막내 동생 알렉세이에게 어떤 부탁을 하게 됩니다.
네.
알렉세이는 굉장히 착한 친구거든요.
네네.
어떤 부탁일지 두 번째 낭독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그런데 카테리나를 본 이반이 그만 그녀에게 반하고 말았단다. 사실 나와 비교하면 이반이 훨씬 낫지.
하지만 카테리나는 형님을 사랑하잖아요.
아니, 그 여자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거야. 나 같은 건달은 뒷골목으로 사라져야 할 운명이야. 결국 카테리나는 이반과 결혼하게 될 거다.
그치만 그녀와 약혼한 사람은 형님이잖아요.
비록 약혼은 했지만 나는 그녀와 결혼할 마음이 없어. 카테리나에게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녀를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거다. 네가 이 말을 좀 전해주렴.
형님이 직접 말하세요.
아니야. 나는 그루센카에게 갈 거야. 너도 들었는지 모르겠다만 아버지의 대리인인 퇴역 대인 녀석이 내 어물 그루센카에게 주어서 나를 고소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착하게 살기를 포기했단다. 본래의 나대로 뻔뻔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지.
그럼 이제 어쩔 셈인가요? 카테리나를 버리고 그루센카와 결혼할 작정인가요?
못할 것도 없지. 너처럼 순진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건 악몽이야. 악몽. 아버지의 음모를 안 날 나는 화가 나서 그루센카를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 마침 카테리나가 나를 찾더구나. 그녀는 내게 3천 루블을 주면서 모스크바에 있는 언니에게 보내달라고 했어. 그런데 나는 그루센카와 함께 모크로에로 가서 흥청망청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지. 나는 도둑이나 마찬가지야. 알렉세이, 네가 그녀에게 가서 전해다오. 내가 술집에서 그 돈을 다 날렸지만 도둑은 아니라고. 언젠가는 분명히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이야.
형님은 참 불쌍한 사람이군요. 하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카테리나도 모두 이해해 줄 거예요.
세상에는 이해 못할 일도 있는 법이야. 내가 3천 루블을 갚는다면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될 텐데.
저한테 2천 루블이 있으니까 이반 형님이 1천 루블쯤 보태주면 그 돈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돈을 쓸 수는 없어. 알렉세이, 스네다코프가 한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내가 그루센카와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런데 아버지도 그 여자에게 반해서 그루센카가 아버지와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면 3천 루블을 주려고 준비해두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루센카가 아버지에게 가지 못하도록 여기서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에 가서 3천 루블만 달라고 부탁을 좀 해다오.
아니 형님, 아버지가 그 돈을 주시겠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기적을 바라고 있어. 물론 선뜻 주지는 않겠지만 만약 아버지가 3천 루블을 준다면 아버지를 용서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생각이야. 나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아버지 노릇을 할 기회를 주려는 거야.
기회라고요?
그래. 아무튼 돈을 구하든 못 구하든 너는 오늘 카테리나에게 가서 내가 한 말을 전해줘야 해.
만약 그루센카가 오늘 밤이라도 아버지를 찾아간다면요?
그땐 죽여야지.
죽여요? 누굴 죽여요?
물론 영감이지. 그 여자는 아니야.
와, 무섭네요. 돈 때문에 지금 아버지를 죽여야겠다고 말하는 큰아들이잖아요.
참, 우와. 드미트리 정말 너가 내 아들이었으면은
사악하다 진짜.
이렇게 시작부터 말이죠. 네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억해야 될 사람 이름이 세 개가 있는데.
네. 네.
뭐 러시아 사람 이름들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드미트리 첫째
드미트리.
아들. 네. 네. 드미트리. 얘는 좀 아우 정말 얘는
못됐다 얘는.
예. 네. 아버지한테 이렇게 시시콜콜이 반항하는 아들.
네.
이반.
이반.
둘째 아들.
잘생겼어.
굉장히 지적이고. 네네. 냉철하고 그런 이반 둘째 아들.
네. 네.
셋째 아들이 알렉세이.
알렉세이 착해. 네. 어리고.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 네. 20살 청년. 그래서 제가 연기가 잘 안 되네요, 얘가.
아니에요. 나름 괜찮았어요. 독을 다 빼고 연기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예, 디톡스가 좀 됐나요?
아, 그럼요. 예. 아, 살아있네. 예.
자, 이렇게 세 형제가 나오는데 표토르가 아버지죠.
네, 표토르. 네.
아버지와 드미트리 사이에는 그루시엔카라는 여자가 있어요.
네, 그루시엔카.
삼각관계.
왠지 셀 것 같아, 그루시엔카. 네.
그리고 드미트리와 이반 사이에는 캐테리나라는
캐테리네.
귀족 그 처저가 처녀가 있죠.
깨뜨리네.
드미트리의 약혼녀인데 이 그루시엔 드미트리의 약혼녀인 카테리나를 또 이반이 좋아해.
아, 왜 이렇게
동생이.
아우, 성가시오 진짜 어떡하지?
근데 그 또 카테리나라는 여자는 마음속으로는 알렉세이를 제일 좋아해.
아유, 너무
복잡해.
삼각관계도 아니고
이게 무슨
WWW예요?
이게 월드 와이드 웹.
어지러워. 네? 어지럽네요, 진짜.
예.
네,
그렇죠?
예.
자, 우리 퀴즈 한번 다시 드리고 노래 듣죠.
네네.
아유, 머리 좀 식혀야 되겠어요. 도스토옙스키의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어느 나라의 소설일까요? 1번 미국, 2번 러시아.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자, 우리가 또 러시아 노래를 하나 듣고 가야 되겠죠.
러시아. 예.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이악장의 가사를 붙인 곡입니다. 애니 하슬렘의 Forever Bound.
여러분은 지금 EBSF의 고전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도련변이 사연 보내주신 분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제가 도련변이에요. 눈, 코 성형했더니 식구들하고 있으면 남 같아요.
어머어머.
자나깨나.
느낌
알잖아.
안잖아. 산나 잖나 잖아. 느낌 알잖아. 네. 그리고 울집 도련변이 우라들 난 과학 완전 싫어하는데 우라들은 과학 영재 공부를 봐줄 수가 없어요 하고 27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어떤 분이 반디 게시판으로
네.
자기가 도련변이라고 붙여주신 저 글 써주신 분이 네. 한 분 있었는데
너무 뭐냐면, 많이들 보내주셔가지고 못 참으시네요.
왜냐하면 저 남편과 두 아들은 정말 착실한데
네네.
제가 홈쇼핑으로 마구 카드를 질러대서 하루도 집안이 조용한 날이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바로 도련변이야 애구구구 김선미님.
그러니까 와. TV를 조금 덜 보시면 덜 살지 않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연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많이 네.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제가 가끔 하는 그 검색놀이
네.
이런 거 있어요. 검색놀이.
검색놀이.
네, 라디오 방송에 고전 읽기를 치시면은
네네.
검색이 뜨거든요.
그렇죠.
저희 방송이 지난주 20위가 상승했다는 거.
와!
아, 네. 20위 상승했어요.
와, 와우. 네. 좋아요. 좋대. 참 좋다. 막 좋다. 아주 그냥 맡기냐 확기냐.
엠모 방송국에서 하는
네네.
조용남 가수 조용남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왜? 그분들과 한 10여 위 차이, 그 차이가 난다는 거. 제가 많이 검색했거든요.
어쩐지 그렇게
반전 있지.
연락이 안 되더라고, 우리 선배님.
반전 있죠.
네. 괜찮았어요. 잘 짜셨네.
함께하고 계신 고전은 도스토옙스키의, 말하자면, 원조 막장 드라마
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네, 그럼 내용으로 가봐서 드미트리가 막내 알렉세이에게 두 가지 부탁을 했더랬어요. 한 가지는 아버지에게 가서 3천 루블을 네. 받아와라.
네.
또 하나는 카테리나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형의 부탁대로 아버지에게 찾아간 알렉세이. 착한 막내 아들의 부탁이지만 과연 아버지가 3천 루블을 내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드미트리가 찾아왔어요.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를 쓰러뜨리고 나가버렸어요. 마음 아픈 알렉세이는 형의 두 번째 부탁을 위해서 큰형의 약혼녀 카테리나를 찾아갑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세 번째 낭독입니다. 드디어 와주셨군요. 아, 정말 고마워요. 알렉세이, 온종일 당신을 기다렸어요.
카테리나는 알렉세이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손님이 와 있었는지 탁자 위에는 찻잔이 놓여 있었다.
제가 당신에게 와달라고 한 것은 모든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 온 것은 형님이 작별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당신한테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며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나요? 혹시 돈 얘기는 안 하던가요?
3천 루블을 다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네, 나도 알고 있어요. 나한테 얘기했으면 도와줄 수 있었는데.
형님은 그르센카와 결혼할지도 모른답니다.
아니에요.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누가 와 있는지 아세요? 그르센카, 나오세요.
그러자 커튼 뒤에서 그르센카가 나왔다. 그녀는 꽤 키가 크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미인이었다.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이분을 만나고 싶었었는데 뜻밖에도 저를 찾아온 거예요. 난 이분과 이야기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 생각이 맞았어요. 이분은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말해주었어요.
카테린 아가씨는 저 같은 여자를 경멸하지 않았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내 앞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알렉세이, 이분은 5년 전 보잘것없는 한 장교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장교는 그만 다른 여자와 결혼해버렸대요. 그때 늙은 상인 삼소노프가 이분을 구해주었다는군요. 누가 이분을 비난하겠어요? 그런데 첫사랑인 그 장교가 자기 아내가 죽자 이분에게 돌아오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왔대요. 이분도 그 남자가 돌아오면 거절하지 않고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카테리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루센카의 손등에 몇 번이나 입을 맞추었다.
약속이라니요? 나는 그 남자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당신이 아까 한 말은 뭐예요? 당신은 드미트리에게 결혼할 사람 생겼다고 말해서 그가 당신을 잊도록 하겠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보니 갑자기 그이가 좋아질 것 같군요. 아가씨도 돈 때문에 밤중에 혼자서 드미트리를 찾아갔으니까 나와 다를 게 없지요. 나는 원래 이렇게 변덕쟁이거든요.
네? 뭐라고요?
나는 천한 여자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은 잘 기억해두세요. 당신은 내 손에 입을 맞췄지만 나는 하지 않았다는 걸.
이 더럽고 건방진 여자 같으니 당장 나가지 못해?
카테리나는 악을 쓰며 그루센카에게 달려들었으나 그녀는 재빨리 달아나버렸다.
알렉세이, 당신도 돌아가주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알렉세이는 카테리나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기에 하늘 수 없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터벅터벅 수도원을 향해 걸어갔다.
아이고, 이거 뭐예요? 더 얽히고 설켰잖아요. 드미트리는 착한 카테리나를 버리고 그르센카만 믿고 있는데 그르센카에게는 딴 남자가 있다네요.
네. 와. 그 카테리나가 준 3천 루블.
네.
이제 카테리나의 이모에게 전달해 달라고 드미트리가 가는 편에 부탁을 했어요.
네네.
모스크바 가는 편에. 근데 드미트리가 그 돈을 가지고 배달 사고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르센카라는 여자를 만나서 러시아의 저 휴양 도시로 놀러 와서 3천 루블 다 써버리고 옵니다.
엄마.
제가 그래서 이 도대체 3천 루블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나 돼요?
대체로 이 소설을 읽어보니까 말이죠. 네. 그냥 루블을 만 원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루블을 만 원으로. 그럼 3천만 원.
3천만 원 가져가서 쓰고 이제
신나게
쓰고 그루센카하고 신나게 썼는데 그 돈 떨어지니까 그루센카가 또 드미트리 뻥 찼어요.
어머. 아니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루센카는 네. 드미트리 아버지인 표토르가 3천 루블 줄까? 이러고서 또 기대하고 있고.
나쁜 여자네요.
당신 나쁜 여자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주 요물이구만 그냥. 근데 그걸 왜 카트리나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좋아하는 남자 따라서 조용히 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루신카가요 속을 알 수 없는 여자예요.
이랬다 저랬다네. 네. 갈 때네요.
표트로한테 그 아버지한테 돈도 내고, 네. 드미트리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또 놀러 같이 어머, 같이 놀러 가고.
어머 당 떨어져라. 네.
근데 네. 또 이 사람들한테는 네.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다른 남자를 찾아가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어머 어머.
꽃뱀.
꽃뱀이네 진짜.
약간 그런 필이 나죠.
네. 그런 필이 확 나네요. 그럼 다들 닭 줬던 개가 되는 그런 격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겠어요.
아이고 네. 참.
그루신카가 첫사랑 남자 잘 될지 드미트리와 맺어질지 아니면 나이 많지만 돈이 많은 이 드미트리의 아버지 표토르 곁에 남을지는 이건 며느리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예, 읽어봐야지.
며칠 후에 나오니까 그때 확인하시고요.
네네.
둘째 아들 이반.
이반.
그러니까 드미트리의 동생은 또 카트리나를 사랑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둘이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왠지.
그건 뭐 알 수 없어요.
아 며느리도 몰라 그것도.
네 그것도 몰라. 우리 형들은 모두 S대 출신인데 전 지방 전문대 나왔어요. 그래도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 공부가 인생의 전문은 아닌데 못난 돌연변이 어설픈 변명인가요? 김병철 씨.
아 그럼요. 아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반세리님 고전 읽기 오랜만에 다시 듣는데 갑자기 퀄리티가 확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크크크크크 네. 하셨습니다.
검색어 20위 상승.
와우. 자, 자꾸 꿈꾸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 막.
아니 지금 찾아보세요. 검색어 20위 상승됐다고요. 아유, 고전
알겠어요.
읽기.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여기 저기 손에 엄지 손가락 있는데 저기 굳은 살 베기셨던데 괜찮으세요?
자, 고전읽기.
네, 고전읽기.
네, 고전읽기 우리 저 임지훈의 고엽을 한 곡 듣고 권진영 씨의 고전읽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권진영의 고전읽기. 9월 30일 월요일. 제목 제목만 너무 잘 읽었던 책.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얼마 전 끝난 모 방송국 드라마 황금제국에서 등장했던 소설. 재벌집 딸 이호원이 재산 다툼 속에 있는 이복 동생에게 이 책을 주면서 꼭 읽어보라고 했었다. 거기도 아버지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숨은 이유가 있었거든. 뭐야, 어떻게 남도 아니고 아버지를 죽이냐? 아, 안 그래도 어제 뉴스에 근친 살해 사건이 일주일에 한 건씩 일어난다고 이런 흉흉한 통계가 나오던데 가족이 왜 그러냐고. 아휴, 19세기든 20세기든 21세기 현재든 돈이 웬수다. 돈이 없어도 고민이 고민이고 돈이 많아도 고민이고. 어, 갑자기 왜 얘기가 돈으로 흘렀지? 아무튼 Who am I? 이번 한 달 동안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책을 읽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는데 첫 번째부터 친부 살인 사건이 등장하고 형의 여자를 사랑하고 배신하고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니 과연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다.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읽어봐야지. 읽다 보면 뭐가 보이겠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10월은 나 진영이도 사색하는 10월. 우찌됐든 간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지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오. 고전읽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애플트리 기막 사내에서 눈 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 D를, 카페도르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낚싯대의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싯대를 드립니다.
민음사에서 가르마조프의 형제들을, 지식의 숲에서 신현락의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무녀도동리와 루나틱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유혜연 씨가 정답 퀴즈 정답은 2번 러시아예요. 러시아 교환학생 다녀온 친구 말로는 알렉세이라는 이름의 러시아 남자들이 멋있는 사람이 많고 안드레이는 배 나온 아저씨들이 많다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면 좀 살찌면 보면 안드레이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집 아들은 공부하는 머리를 전당포에 맡겼는지 책하고 거의 원수 관계를 철저히 유지했답니다. 완전 돌연변이죠. 정답은 2번 러시아입니다. 네. 현혜자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금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읽는 중인데 아직 전반부라서 이번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민구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7688님 2번 러시아 읽으려고 책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닫았어요. 여기서 설명 듣고 다시 도전해야겠어요. 감사하셨습니다.
5127님 요즘 고전 읽기 들으면 너무 즐거워서 가을 탈 시간이 없네요. 진행 너무 재미나요 하셨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0283님 정답 2번 러시아 월요일 병원 갈 때마다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여섯 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오늘 퀴즈 정답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러시아의 소설이죠. 러시아의 네. 소설. 그래서 7688-5127-0283
네.
문자로 보내주신 분, 그 다음에 고민구, 현애자, 유혜원 이렇게 여섯 분에게 선물 드리는 거죠?
네. 홈페이지 게시판에 네.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바랍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메리 홉킨의 Those were the days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오후 4시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